America in Mandarin。
这里是美国之音的中文广播，现在就开始今天下午六个小时的中文节目。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한 국방당국이 이달 중 예정됐던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17일 태국 방콕 시내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현장에서 양자회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회담 후 기자간담회에서 양국의 이번 결정은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며 북한도 연습과 훈련 그리고 미사일 시험을 시행 결정에 있어서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조건과 주저함 없이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결정했지만 한반도 연합전력의 준비태세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훈련 재개는 앞으로 진행 사안을 보며 미한 사이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한 두 나라는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체해 이달 중 대대급 이하 연합공중훈련 실시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후 북한 측은 13일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반발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이 대화 상대인 우리 공화국을 관역으로 삼고 연합 공중훈련까지 강행한다며 사태 발전을 악화하는 미국의 분별 없는 행태를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대통령이 자랑할 거리를 안겨주었으나 미국 측은 이에 아무런 상응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것이란 배신감 하나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이 같은 담화를 낸 당일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훈련 조정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미한 양측은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에서 연합공중훈련 조정 문제를 1차 협의한 뒤 이번에 방콕에서 최종 연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17일 태국에서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역내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방콕 시내 호텔에서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는 동맹국 간의 정보 공유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정보 공유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종료가 임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유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3국 국방장관은 지역과 세계와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우리는 아직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폐기에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일본, 한국의 방위당국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3국 간의 방위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최근 지역 내 안보 환경을 보면 과거 갈등과 대립의 대결 구도로 되돌아가느냐 밝은 미래를 향해 협력 상생의 새 시도로 향해 가느냐의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에 주둔하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도로 청소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16일 오후 인민해방군 장병 50여 명이 카오룽퉁 지역의 주둔지에서 나와 시위대가 차량 통행을 막으려고 도로에 설치한 장애물을 치웠습니다.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 등 활동복 차림의 이들은 지역 주민과 경찰, 소방관과 함께 홍콩 침례대학 인근 거리에 널려있는 벽돌을 치우는 작업을 40분가량 진행한 뒤 주둔지로 복귀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곧이어 영화 동네와 인물 아메리카,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세계적인 패션 잡지 런웨이 편집장 미란다의 비서로 내일 힘든 야근과 미란다의 쌍둥이 숙제까지 지옥같은 시간들을 버텨가며 일하다가 결국엔 그만두고 나온 앤드리아. 드디어 원하던 기자 면접을 보러 왔는데요. 미란다가 채용관에게 보낸 팩스에는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가장 큰 실망감을 안겨준 비서예요. 하지만 그녀를 채용하지 않으면 당신은 멍청이에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2006년에 개봉한 데이비드 프랑켈 감독의 미국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입니다. 프라다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패션 기업이죠. 패션 잡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메릴 스트립, 앤 해서웨이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2003년에 출판된 로런 와이스버거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지금 만나봅니다. 언론인을 꿈꾸며 미국 뉴욕에 상경한 앤드리아 삭스. 어쩌다 보니 모든 여자들이 선망하는 패션 잡지사 런웨이에 취직하게 되는데요. 사수인 에밀리와의 첫 대면부터 앤드리아는 이곳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닫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1년만 꼭 참고 일하기로 합니다. 악마라고 불리는 런웨이의 실세인 편집장 미란다 밑에서 일하면서 커피 심부름에 패션 지적까지 가진 구박을 받는 앤드리아. 그러던 어느 날 앤드리아는 사고를 치고 맙니다. 미란다가 직원들과 비슷한 허리띠를 두고 고민하는 모습에 웃음을 터뜨린 건데요. 결국엔 회사 직원 나이젤을 찾아가 하소연을 하다가 앤드리아는 나이젤의 이야기를 듣곤 새롭게 변신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결국 앤드리아는 미란다의 눈에 들게 되고 미란다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일거리를 소화하느라 아버지, 친구들, 남자친구에게 소홀한 자신을 발견하며 괴로워하던 중 앤드리아는 갑자기 일정이 겹치면서 남자친구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못하는데요. 이번엔 프랑스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변한 앤드리아가 못마땅합니다. 처음엔 런웨이 여자들을 조롱하다가 똑같이 변했다고 말하는데요. 결국 앤드리아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로 하죠.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적인 패션쇼가 열리게 되고 원래는 수석비서인 에밀리가 가기로 했는데 미란다의 인정을 받게 되면서 미란다는 앤드리아에게 파리에 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에 수락하는 앤드리아. 하지만 앤드리아는 파리에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수석비서 에밀리 대신 자신이 파리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미안해하는데요. 그리고 미란다가 물러날 거라는 기사를 보게 되는데 하지만 이미 알고 있던 미란다. 그녀는 앤드리아가 자신과 많이 닮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에밀리를 파리에 못 오게 한 거라고 앤드리아에게 냉정하게 미란다는 말하는데요. 모두가 이런 삶을 원한다고 말하죠. 미란다는 차에서 내려 자신들을 맞이하는 기자들 사이로 들어갑니다. 앤드리아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미란다를 바라보다가 뒤돌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그녀가 없어진 사실을 알아챈 미란다. 앤드리아는 미란다에게 전화가 오자 분수대에 휴대폰을 던져버리는데요. 그리고 유유히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갑니다. 방금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중에서 테오도르 샤피로의 Sweet from the Devil Wears Prada,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주제곡이었죠.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난 나한테 맞는 일을 하고 있나 이런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던지고 있는데요. 사회 초년생이나 직장인들 누구든지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패션을 잘 알지 못하는 신입 비서 앤드리아, 수다스럽지만 귀여운 사수 에밀리, 악마 같은 상사 미란다, 지옥 같은 직장 생활의 한 줄기 오아시스 같은 직원 나이젤 등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화려하지만 때론 고독한 패션계 직장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화려한 뉴욕을 배경으로 패션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의 원작은 작가인 로렌 와이스버거가 실제로 유명 패션 잡지 보그지 편집장 비서로 지냈던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베스트셀러 소설입니다. 미란다의 실제 모델이 보그 편집장인 안나 윈투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녀는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노래 듣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죠.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중에서 마돈나의 Vogue 함께 듣고 옵니다. What are you looking at?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로 2007년 골든글로브상에서 여우 주연상을 거머쥔 메릴 스트립, 또 그녀와 완벽한 호흡을 선보인 앤 해서웨이, 수석비서인 에밀리 블런트, 앤드리아의 패션코치 역할을 비롯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스탠리 투치 등 주조연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도 영화를 빛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프랭클 감독은 ABC 시트콤 The Ellen Burstyn Show에서 작가로 데뷔해서 작가, 감독, 프로듀서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했습니다. 이후 TV 연속극 Sex and the City, 미니시리즈 Band of Brothers로 연출력을 인정받고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죠. 그리고 안투리지 역시 호평을 받았고요. 영화로는 말리와나, 호프 스프링즈, 원 챈스, 나는 사랑과 시간과 죽음을 만났다 등을 만들었습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통해 메릴 스트립의 연기는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았고요. 메릴 스트립은 총 21차례 아카데미 주조연상에 이름이 거론되면서 아카데미상 최다 기록을 세웠는데요. 골든글로브상에서 골든글로브상, 뮤지컬, 코미디 여우주연상을 포함해 많은 시상식의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에밀리 블런트 역시 작품 속의 연기로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그녀는 영화 제작에도 참여했다고 하네요.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중에서 비터스윗의 비터스윗 페이스, 달콤 씁쓸한 진실 함께 듣고 오시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 영화를 보면 직원이 상사의 사적인 일에 동원된다거나 사적인 감정으로 일처리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 과장됐거나 이상한 몇 명 개인의 일이려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2014년 보그 미국판이 소속된 출판사가 인턴 사원들에게 진짜로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미준수의 연장 근무 착취, 인격 모독, 사적인 일에 인턴 사원이 동원되고 업계에 발을 못 붙이게 한다는 협박으로 고소당했던 건데요. 또 회사가 뉴욕 시내에 있는데 물가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아파트 월세가 6천 달러에 육박하고요. 식당들도 타 지역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되죠. 그런데도 임금을 착취한 겁니다. 이후 밝혀진 바로는 패션계의 박한 임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한가지였다고 하네요. 시급제가 적용되지 않는 연봉제 사원들은 거의 무급이거나 인턴 착취, 일중독 문제가 심각하지만 패션계는 그 도가 너무 지나친 것이 이 영화를 통해 지적됐다고 합니다. 노래 듣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볼까요?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중에서 U2의 City of Blinding Lights, 빛나는 도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비평가들과 대중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북미 지역에서 6월 개봉하자마자 바로 여름철 극장가에서 큰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메릴 스트립의 연기에 대한 비평가들의 칭찬은 외국 영화 시장에서도 이 영화를 돌풍으로 이끌었고요. 이 영화는 2006년에 개봉한 미국과 해외 영화들 중에서 흥행순위 20위 안에 들었습니다. 또 약 4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전 세계에서 3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하는데요. 2006년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은 수익을 올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패션 세계를 무대로 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패션 디자이너들과 유명인들은 편집장 미란다에 영감을 끼친 것으로 믿어지고 있는 여성 패션 잡지 미국 보그의 편집장인 안나 윈투어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을 우려해 출연을 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디자이너들의 의상들과 액세서리들이 영화에 쓰이는 건 허락됐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영화 역사상 가장 비싼 의상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보그의 안나 윈투어는 나중에 회의감을 극복하고 이 영화를 좋아했고요. 특히 메릴 스트립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중에서 엘라니스 모리셋의 크레이지, 미쳤군요.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본 관객들의 반응 살펴볼까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는 갈등이다.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선 누군가를 밟고라도 올라서야 하는 경쟁에서 양보와 동정심은 사치일 뿐. 앤드리아처럼 쿨하고 멋있게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자유가 부러울 뿐이다. 뭔가 이끌려서 평소 원하지 않았던 삶으로 이끌려가는 듯하지만 보통 자신이 원하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삶은 진행된다. 매 순간 원하고 바라던 것 때문에 잃게 되는 소중한 것들. 알면서도 소중한 것들을 되찾지 못하는 현대인을 위한 대리만족의 영화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미국의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때론 지나치게 감상적이기도 한 이 영화는 메릴 스트립이 미란다 역으로 놀랄 만큼 묘한 연기를 펼친 것으로 가장 유명하다라고 평했고요. 미국의 엠파이어 평론가는 재미있고 똑똑한 이 영화는 미국의 유명 드라마이자 영화인 섹스 앤 더 시티 세대를 위한 단순한 소원 성취물이 아니라 21세기 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중에서 레이 라몬테인의 How Come, 어째서요?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앤드리아가 나이젤에게 어떻게 하면 미란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자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자기 노력한 것도 없잖아. 넌 징징대기만 하잖아. 이번에는 미란다가 자주 했던 말이죠. That's all. 됐어.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란다가 자신과 닮았다는 말에 앤드리아는 그동안 미란다만을 따라서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이 그동안 원했던 길을 가기로 결심하죠. 파리 패션쇼에서 분수대에 미란다의 호출이 울리는 휴대폰을 던져버리는 장면 꼽을 수 있습니다. 미란다와 앤드리아는 시간이 흐른 뒤 길에서 마주치는데요. 앤드리아는 미소 지으며 인사를 전하지만 미란다는 반응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타는데요. 여전하다는 듯 웃음 짓고는 제갈 길을 가는 앤드리아. 그리고 미란다는 혼자서 차에서 미소를 짓습니다. 운전사가 길을 떠나지 않자 이렇게 말하죠. Go! 어서 가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중에서 에저레이의 Sleep, 잠 듣고 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패션업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 직장생활과 삶에 있어서 자신의 옳고 든 선택을 하도록 격려하는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였습니다. 앤드리아가 나이젤의 도움을 받고 세련된 스타일로 거리를 걸어가면서 출근하거나 일을 하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옷이 화려하게 바뀌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죠. 마지막 곡으로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중에서 데이빗 모랄레스의 Here I Am, 나 여기 있어요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종의 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철저한 기독교 정신을 고수하면서 미국 최대의 치킨 샌드위치 연쇄망을 건설한 에스트레이트 캐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는 수많은 가맹점 방식의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패스트푸드 식당, 즉 고객이 직접 주문대에 가서 음식을 고르고 가져다 먹는 식당 연쇄망이죠. 미국에는 5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식당 연쇄망 기업이 거의 1,900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닭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많죠.
네.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파파이스 치킨, 철치스 치킨, 그리고 미국 내에서만 주로 영업을 하는 치필레이 등이 있습니다.
치필레이는 미국에서만 본다면 세 번째로 큰 패스트푸드 식당 연쇄점입니다. 치킨집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음식도 다양한데요. 이 샌드위치를 주종으로 하는 프랜차이즈를 친다면 단연 1위이죠. 현재 미국 내 47개 주에 2,300여 개의 식당을 갖고 있습니다.
치클레이의 2018년 매출은 총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1조 1,400억 원이 넘습니다.
세계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가 48개국에 6,0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즉 KFC인데요. 이 치클레이의 매상은 매점 수가 훨씬 적은데도 이 KFC의 3배 가까이나 됩니다.
이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현재 치필레이의 자산을 총 65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수는 적지만 정말 알찬 사업체로 보이는데요. 이 프랜차이즈를 일으킨 인물이 바로 에스트루엣 캐시입니다.
에스트루엣 캐시는 1921년 미국 남부 조지아주 이턴튼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보험 외판원이었던 아버지와 하숙을 치는 어머니의 7남매 중에 여섯 번째였죠.
그때는 대공황이 휩쓸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먹고 사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캐시도 8살 때부터 동네 길거리에서 이 코카콜라를 판매하는 등 일찌감치 돈벌이에 나섰습니다. 캐시는 고등학교를 마친 뒤 2차 대전이 벌어지자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제대 후 처음으로 1946년 조지아주 대도시인 애틀란타 근교 하퍼빌이라는 곳에 조그마한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포드 자동차 조립 공장 부근이었는데요. 캐시는 음식점의 위치로 어디가 좋은가를 파악하는 감각도 남다른 데가 있었던 거죠. 이 파는 음식은 주로 치킨 샌드위치였습니다.
식당 이름을 드와프 그릴, 즉 난쟁이 식당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이상한 이름을 좀 붙였을까요?
네, 이상하죠. 워낙 작은 식당이라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네. 그 후에는 이름을 드와프 하우스로 바꾸었습니다. 캐시는 어느 식당보다 맛있는 치킨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압력 프라이어, 즉 튀김기를 개발을 했는데요. 뼈 없는 닭고기 가슴살로 치킨을 구워내는데 아주 효율적인 기구였죠.
캐시는 이 장비를 개발하고 난 다음 식당 이름을 치필레이로 바꿨습니다.
그 후 가맹점은 계속 여러 지역으로 퍼져서 2016년에는 약 1,950개의 체인점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참 많이도 늘어났네요.
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늘어난 연쇄점들은 70여 년 동안 어떤 매점도 연간 매출이 단 한 번도 줄지 않은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치필레이가 이렇게 알찬 기업으로 발전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 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다른 치킨집과는 차별화된 맛이라고 우선 회사 측은 강조를 합니다. 최고 인기 메뉴인 오리지널 치킨 샌드위치는 개발에 4년이 걸렸고요. 바비큐 치킨 맛을 내는데 7년을 쏟았다고 합니다.
Well, it's a boneless, skinless breast of chicken served from a hot toasted butter bun.
이 창업자 트루엣 캐시는 치필레이의 간판격인 음식을 이 버터를 바르고 토스트한 빵에 넣어주는 뼈 없는 닭가슴살 샌드위치라고 말합니다. 어떤 치킨집도 따라올 수 없는 맛을 낸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압력 튀김기 개발도 도움이 됐죠. 이 치킨 샌드위치를 맥도날드나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빨리빨리 준비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또 캐시는 다른 프랜차이즈와 다른 가맹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에서 보통 프랜차이즈 가맹점 경영을 따내기 위해선 수십만 달러, 많은 곳은 수백만 달러까지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캐시는 치필레이 프랜차이즈 권리에는 만 달러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매력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합니다. 해마다 2만 명 이상이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 80명 정도만 선정이 됩니다.
하지만 비용이 저렴한 대신 까다로운 조건들이 따라붙습니다. 돈 많은 지원자가 아니라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지원자인지 철저한 검증을 거칩니다.
회사가 지정한 위치에서 매장 하나만을 맡아서 전적으로 운영에 집중해야 하고요. 수개월 동안 철저한 교육 과정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 자산 관리나 리더십 부문에서 특출난 성과가 있으면 가산점이 붙기도 하죠. 치필레이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도 손꼽힙니다. 채용 시에 결혼, 교회 활동, 지역사회 봉사 등 꼼꼼한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캐시는 미국 남침례 교도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존스보로에 있는 제1침례교회에 나갔는데 무려 50년이 넘도록 주일학교 교세를 할 정도로 교회 봉사에 열심이었습니다.
캐시에게 성경은 인생의 지침이자 경영의 바탕이었습니다.
The Bible tells a lot about how to operate our business if we just read it and apply. So closing on Sunday is a decision.
성경은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읽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따라 모든 매점은 반드시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은 문을 닫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직원들이 그날 교회에 갈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캐시는 강조했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 입장입니다. 그러한 경영 방침은 미국 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칙필레이 불매운동에 나서기도 했죠. 어떤 대학들은 교내에 칙필레이를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칙필레이는 연말마다 애틀란타에서 열리는 대학 미식축구 경기 피치볼을 비롯해 여러 대학 연맹 스포츠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캐시는 종업원들에 대한 지도자 장학금 제도라는 것도 실시했습니다.
그는 35년 동안 장래가 촉망되는 직원들을 선정해 총 2,300만 달러를 지원해줬습니다. 수혜자는 3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우수한 매니저들에게는 최고급 자동차를 상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Back in 1983, we awarded 46 automobiles that year.
그 1983년 같은 경우는요. 46대의 자동차를 상으로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한 대 약 2만 달러가 넘는 고급 차종이었다고 합니다.
네. 또 30여 년 동안 어려운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포스터 홈도 여러 개 운영해서 불쌍한 어린이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많은 기여로 캐시는 2008년에 뛰어난 자선활동가들에게 주는 윌리엄 사이먼 상을 받았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캐시를 백악관으로 초대해 평생 봉사 대통령상을 수여했습니다. 캐시는 인디애나 웨슬리언 대학을 포함해 여러 대학으로부터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캐시는 부인 지네트와의 사이에 이남 1녀를 두었습니다. 60년이 넘도록 오직 치킨 샌드위치 식당만을 고집해온 캐시는 2013년 최고 경영자의 자리를 아들 댄 캐시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습니다.
As true as Kathy, the founder of the Chick-fil-A restaurant chain, passed away early this morning.
2014년 트루엣 캐시는 93세로 타계했습니다. 친구였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는 기독교인의 신념이 스며 있었고 그의 삶은 수많은 이들에게 축복이었다면서 애도했습니다.
보수적인 경영 철학을 고수하면서도 패스트푸드 소비자 만족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칙필레이는 이제 국제 무대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철저한 기독교 정신을 고수하면서 미국 최대의 치킨 샌드위치 연쇄망을 건설한 에스트루엣 케이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어떤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궁금하십니까? 요즘이야 텔레비전과 라디오 또 영화 같은 전통적인 매체를 넘어서 세상 온갖 소식이 가득한 인터넷으로 또 직접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경험담으로 지구촌 곳곳 사는 모습을 알 수 있는 세상인데요. 그것이 쉽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의 집 이야기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미국의 집 이야기입니다.
Well, now my husband and I live in a four-bedroom, two-and-a-half-bath house that we raised our children in.
버지니아 비엔나에 살고 있는 아이다 씨. 남편과 둘이서 방이 4개, 욕조가 있는 화장실 2개, 작은 화장실 1개가 있는 2층으로 된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I live in a three-story house with my parents. And I
30대의 이 미혼 여성은 층마다 방이 하나씩 있는 3층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요.
I live in a two-story house with four bedrooms and three and a half baths. It's plenty big enough for us because my two children have
두 자녀가 독립해서 부부만 방 4개에 욕실 3개가 있는 2층 집에 살고 있다는 탐 씨. 27년 전에 이 지역에 이사를 온 이유가 아이들을 조금 더 좋은 환경의 학교에 보내고 싶어서였답니다.
I think it depends on their needs. People who don't have kids, they like to live in the city.
젊은 세대들은 직장이나 학교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가까이 있는 도시 생활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편리한 도심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주위 환경도 좋으면서 더 넓은 집을 구할 수 있는 외곽 지역을 선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집에 사는가 하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서 달라진답니다.
또 집을 산다는 개념이 우선은 나와 내 가족이 살아야 될 집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내가 이 집이 왜 필요한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 지역이냐, 안전한 것인가, 학구는 괜찮은 것인가, 그리고 교통은 편리한 곳인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본인들이 살 집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중심을 둡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파는 일을 도와주는 부동산 중개인 이성은 씨입니다. 미국에서도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아니면 동서남북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그 집값이 천차만별이지만 워싱턴 DC 인근의 집값은 미국에서도 아주 비싼 곳 가운데 하나랍니다.
DC 메트로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DC 메트로 지역에서 타운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인들이 가장 밀집해 있는 뭐 페어팩스 카운티를 예를 든다면 한 50만 불 정도 되면 방 3개에 뭐 화장실 2개에서 3개가 딸린 타운하우스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장만을 하고요. 만약에 좀 마당이 좀 있고 그런 단독주택을 이제 선호한다면 작게는 60만 불에서 뭐 70만 불, 80만 불까지도 뭐 그렇게 갑니다. 만약에 근데 이게 뭐 비엔나 지역이라든지 소울스처치 지역이라 그러면은 이제 80~90만에서 뭐 100만 불 이상씩 다 가고요.
집값이 만만치가 않지요. 방이 3개가 있다고 해도 워싱턴 교외 지역에서는 옆집과 벽이 붙어 있는 주택, 그러니까 타운하우스라면 50만 달러 정도는 있어야 하고요. 분리돼 있는 벽이 분리돼 있는 단독 주택이라면 6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가 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콘도를 빌려서 월세를 내고 사는 경우도 많지만 미국의 1억 2,790만 가구 가운데 64% 정도가 조금 넘는 7,600만 가구가 내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눈에 띄는 최근의 소식은 그 집의 크기가 지난 70년 사이에 두 배가 더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Well, I'm not sure, but I guess American houses do tend to be much bigger than those in most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들을 가보면 미국 집이 큰 편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답니다.
Yeah, and they have less kids, so it doesn't make any sense. What people have more money, so they want more.
자신도 큰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아이들도 예전에 비해서 적게 낳는데 집이 커졌다는 것, 정말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걸 인정한답니다.
I'm not that crazy about huge house because you have to clean it. But common house was in the 1960s to what it is now.
1960년대 유행했던 주택이 지금 보통의 미국 집이라고 보면 돼요. 그때는 부모와 서너 명의 아이들이 방 3개가 있는 집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아이가 한두 명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도 방 네다섯 개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말 집이 커지기는 커진 거죠.
A very small backyard. In Vienna, the land is very expensive, so we don't have a lot of space.
집이 크면 청소하고 관리하고 또 주택 융자금을 갚아야 할 일이 걱정이긴 하지만 자녀가 독립을 하고 방이 남아도는 지금도 뒤뜰이 조금 더 넓은 집을 샀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 하네요.
숫자로 보는 미국 중간 주택.
1950년대에 비해서 두 배나 커졌고 세계에서도 손꼽힌다는 미국 사람들의 큰 집. 실제 얼마나 큰지 그 수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1950년 당시 미국 주택의 평균 크기는 27평 정도였고 지금은 73평으로 훌쩍 커졌습니다. 50년대 가구당 평균 가족 수가 3명이 조금 넘었을 때 1인당 공간이 한 8평 정도였는데 평균 가족 수가 2명인 지금은 1950년대 한 가족이 모두 썼던 공간을 혼자 쓰고 있는 셈입니다. 1970년대는 방이 4개 이상이 있는 새 집은 23% 정도였는데 90년대는 30%를 넘었고요. 2010년대에는 40%가 넘는 새 집에 방이 4개 이상이었습니다.
미국의 주택 정책.
전문가들은 미국 사람들이 내 집을 갖고 큰 집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미국 정부의 정책과 무관치 않다고 말합니다. 초기 유럽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미국에 정착할 때도 종교의 자유와 함께 내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다고 하죠. 1930년대 미국 연방정부는 연방주택관리청을 설립해서 담보대출을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권장을 했고요. 1940년대는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들의 나라는 정복할 수 없다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설 이후에 집을 가진 사람들이 40%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또 2차 대전 후에는 집으로 돌아온 군인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부담 없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고요. 1970년대 이후에는 집을 사는 공간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라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아왔는지 그 시간과 노력, 성공의 정도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집의 의미가 더 커졌습니다. 자, 그나저나 수십만 달러에 100만 달러도 넘는다는 집을 어떻게 내 집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미국 사람들은 다 부자일까요?
No, we had a mortgage for a long time. Eventually we paid off our mortgage.
물론 돈 많은 부자들은 여기저기 여러 곳에 큰 집을 부담 없이 살 수도 있겠지만 평범한 미국 시민들은 대개 모기지라고 불리는 주택 담보 대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I had a loan. I had another house, and I sold it. It was worth about half that price, so I had some money.
형편에 따라서 적게는 몇 년, 많게는 30년까지 사려고 하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와 원금을 갚아가면서 자녀도 키우고.
We have a guest room again, and we have a playroom for our grandchildren, and we have.
은퇴 후에는 손자들의 재롱을 보면서 또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보통의 미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생각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조성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잠시 후 9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뉴스 포커스와 그 시절 그 노래가 방송됩니다.